기도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쓰는 게 나을까요? 아, 마이크 테스트. 예,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5장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이렇게 창원 정확하게는 마산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오랫동안 다녀셨던 분들은 이렇게 빛이고 그 다음에 어떤 빛의 열매 아니면 빛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 말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오늘은 어떤 행위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며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한번 또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행위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말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모태로부터 어둠이고 또 영원히 어둠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빛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씩 성경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한 15구절 전후를 찾을 건데요. 요한 1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정의를 하기를 하나님이 빛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빛이 뭔가 성경에서 빛을 뭐라고 얘기하신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야지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큰지 알 거 아니에요. 이걸 잘못 곡해하면 너희가 예전에 행하던 그 악한 일 하지 말고 더러운 일 하지 말고 뭐 불신앙의 어떤 그런 행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절대로 그 정도의 수준이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때 너희가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행위는 사실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빛을 뭐라고 얘기하는 걸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과학적인 용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어떤 역할을 하냐, 뭐 뜨겁게 해주고, 뭐 따뜻하게 해주고, 뭐 열을 내고, 밝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과학적인 부분들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빛을 뭐라고 하는가? 도대체 빛이 뭔데 우리 보고 너희가 빛이라고 하는가? 도대체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가?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의 첫 번째의 정의입니다. 빛이 뭐냐?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빛이다. 요한복음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 두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빛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데 그 빛이 생명이래요. 자, 9절에 보면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은 사람들에게 계속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는 이 빛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 보면 이 빛은 생명이라고 얘기했고, 이 빛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한 정의를 조금 이렇게 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이제 성경 전반에 봤을 때 이 빛을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진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 또는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 하나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계시하시는 진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단순히 어두움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두움을 이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이기겠지만 그 정도 표현이 아니라 이 빛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큰 얘기예요. 이 빛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 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 빛은 생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하시는 당신의 진리,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추기만 하면 흑암은 끊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이,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너무나 광대한 빛이 오기만 하면 흑암이 꺾일 뿐만 아니라 혼란이 잠재워지고 공허라고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실 이것은 빛이 없는 상태의 삶이 표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빛이 없을 때 땅의 모습이 어떠냐면 어둡고, 그 다음에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상태 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빛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암만 발버둥치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저변에 있는 어두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성경이 정의합니다.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공허하단 말이에요. 다른 걸 다 채워도 그래요. 다 채워도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어두워요. 그래서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 채울 수 없는 어두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캄캄하다.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너무 가고 싶지만 잘 못 갑니다. 낚시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 잘은 못해요. 그런데 좋아는 합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하다 보니까 큰 고기를 잡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알다 보니까 저기 우리나라의 서해안 저쪽에 가면 배 타고 가면 몇 시간 배 타고 가면 큰 고기를 잡는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럼 무조건 갔어요. 무조건 가가지고 몇 번 어떤 시행착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나마 좀 큰 고기 잡는 어떤 그것을 이제 몇 번 맛을 봤는데요. 새벽에 이제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새벽에 가면, 이게 바닷가에 가면, 물이 많은데 가면, 이게 안개가 정말 짙게 낄 때가 있습니다. 밤인데 안개가 짙게 껴요. 그러니까 밤이면 이제 빛만 비추면 되는데 안개까지 끼니까요.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목숨을 무릅쓰고 막 이렇게 운전하면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둡다고 하는 말을 제가 그때 한번, 운전하고 가면 분명히 빛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밤이면서 안개까지 많이 끼니까, 밤 그냥 어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데 안개까지 끼니까 안 비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암만 뭐 이렇게 나는 괜찮습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다 하지만 실제로 빛이 없는 상태, 모든 상태는 어둡습니다. 감정이 어둡고 미래가 어둡고 관계가 어두워요. 스스로가 막 어둠 속에 계속,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 속으로 계속 몰아간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둡다는 거죠. 어둡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혼란스러워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 그나마 이렇게 막 버티고 발버둥 치면서 어떤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갔는데 그 길 끝이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도 아니야. 열심히 가고 나서 후회가 몰려옵니다. 그게 공허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빛이 없는 삶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여기 뭐가 필요하냐? 빛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자신이면서 그리스도이면서 생명이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표현하고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진리를 표현하는 이 엄청난 빛이 그냥 통째로 와버렸다고 하면 당연히 어둠이 깨지고, 이 빛이 통째로 와버렸다고 하면 혼란이 깨지고 공허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진실로 이 빛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이 빛이 조명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속에 있는 어둠이 깨지고 혼란이 깨지고 공허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빛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나중에 한 번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얘기지만 일단 이 빛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빛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빛이 어느 정도 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보겠지만요, 이 빛은 어느 정도냐면 충분히 만방과 우주를 살려낼 수 있을 정도의 큰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사실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큰 부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랫도록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습성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오면서 사실은 전부 죽어있는 문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배웠지만 이 성경이 실제로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언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것을 연달아 본다고 할 때 이건 너무 엄청난 얘기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차단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학습되어 있다 보니까. 주님은 빛이고 우리는 빛의 열매고 빛의 자녀고 당연히 빛의 열매에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난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경험치를 일단 내려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빛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그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빛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높으심, 어떤 권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하시는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빛은 하나님께 속한 그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오면 당연히 이 빛 앞에서는 어둠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혼란과 공허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저 만방과 저 우주까지, 저 만방과 저 열방까지 모든 만물에게 있어서 충분히 그 만물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과 혼란을 꺾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빛이라는 거죠.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이건 성경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시편 44편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서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귀중하게 보호하시고 끌고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3절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무슨 말이냐, 스스로 지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축복이 벌어졌냐,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오직 그분의 오른손과 그분의 어떤 팔과 오직 그 얼굴에 있는 그 빛,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끔 구원을 그렇게 허락하셨다. 뭐가 이런 일을 행하셨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빛이, 이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에게만 오면 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빛이 얼마나 크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이렇게 해외 가니까 한류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한류 열풍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이 아이돌의 이 사진들 이렇게 가져오면서 저한테 물어요. 이 사람 아냐? 이렇게 물어. 한국에서 왔더니 내가 알지. 아니 이 사람 조시던데. 내 뭔 친척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뭔 친척이지? 난 잘 몰라. 근데 한국에서 왔고 그 다음에 같은 성을 쓰니까 이게 친한 줄 알고 와가지고 막 내가 한국 가면 소개시켜 줄 수 있냐? 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하지만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돌이 나하고 과연 관계가 있냐? 이 얘기거든 실제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빛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빛이 나와 무관하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잘 한번 보세요. 일단 여러분 그걸 좀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신앙이 없어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정말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이 없어서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묻고 싶은 건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까? 이걸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그걸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양심의 가책이 자꾸 있으니까 이렇게 왔으니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연장가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건 속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 이전에 여러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돼야지 이게 내 얘기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때 우리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알 때 우리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정말로 깨닫게 되면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깨닫게 되면 사랑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믿었다고 얘기할 때 그렇게 믿지만 여러분의 삶에 계속 실패를 한다고 하면 그 실패는 계속 성장하게 될 겁니다. 변화되게 될 거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천 차단을 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끊자는 얘기예요. 그건 100% 사단의 속임입니다. 또 핑계를 제거하자는 얘기죠.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얼마 못 했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핑계를 대면서 진실로 하나님 속에 못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좀 저주의 말씀 같잖아요. 반전이 펼쳐집니다. 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필요 없냐?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달이 필요 없다. 해가 필요 없다. 왜 그러냐? 여호와가 너의 빛이 된다. 이게 지금 요 말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정말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게 진실로 우리에게 성취됐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가 직접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너의 빛이 되겠다. 내가 너의 스타가 되겠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빛이다. 내가 빛으로 네 인생 가운데 찾아가겠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달이 필요 없는 존재, 해가 필요 없는 존재로 그렇게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맞다고 하면 이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조성욱 목사의 말에 속지 말고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나니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많이 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피 흘림이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하면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공격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은 그냥 좋은 인간이었을 뿐이다 라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합니다. 신성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어디로 계속 끌고 가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가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착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 구제하고 하고 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쪽으로 계속 이끕니다. 물론 그게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따라서 나같이 살아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믿으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지 그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왜 그런 일을 행하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오직 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생각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고 그분이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은 자에게 그분이 생명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이사야 60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 엄청난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빛이 되겠다. 암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시면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어떤 계시 진리 또 하나님의 높으심, 이 모든 생명이신 그 엄청난 빛이 그냥 우리에게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달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돼버렸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신 바로 그 사건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어떤 그런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100% 그렇진 않겠지만 또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어떤 영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적어도 100만 배, 1000만 배 큰 사건이 충격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왔을 때도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땐 잘 몰랐어요. 1997년에 우리나라에 부도가 일어났잖아요. IMF가 터졌을 때 IMF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터진다고 해도 몰랐어요. 얼마나 그것이 큰 사건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뭐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그제서야 아 이게 큰 일이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발 종교적인 어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종지부를 찍으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그대로 제가 따라 오붓이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다. 빛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스러우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태초로부터 정확하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어둠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둠의 결과로 나쁜 짓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어둠이 아니라 이건 어둠의 결과일 뿐이에요. 진실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순수한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한 방울도 없는 어떻게 한 조각 빛도 없는 그런 순수한 결정 그 자체의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 빛이 그냥 온 거예요.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요즘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얼마나 젊은이들이 그렇게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까? 대기업에 들어간 자에게, 입사한 자에게 일을 맡겨요. 너는 저기 저 뭐 이렇게 행정 파트를 맡아라. 너는 저기 뭐 공장을 이렇게 책임져라. 이렇게 입사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 그 다음에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삶이 기쁨이라는 거죠. 대기업에 가서 위에서 일 시키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싶었어. 이런 명찰 달고 내가 삼성맨이네 뭐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위에 상사가 시킨 걸 막 기쁨으로 바라고 그거 하고 싶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삶은 두 번째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빛이 임했고 우리가 빛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 5장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쓴 글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해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아주 그냥 딱 노골적으로 정의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얼마나 크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것을 숨기지 못할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크다는 거예요. 자, 속지 마세요. 우리의 여러분의 능력에 속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에 자꾸 속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뭐 어떤 배경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이렇게 뭐 환경 이런 것들이 속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산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가보니까 마산이 어디인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마산이 몇십만 명인데 그런데 서울 올라가 보니까 전혀 마산이요 쳐주지도 않아. 한 번도 마산에 와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서울에 많아요. 저는 그래도 마산에서 좀 이렇게 괜찮은 고등학교 나오고 뭐 이랬는데 서울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나온 대학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능력으로 얘기할 때 뭐 내세울 수 있는 학벌이나 능력이나 뭐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배경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걸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가 깨달아졌냐면 그냥 믿음으로 온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아 이게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라면 세상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믿어졌어요. 능력은 없는데 나한테 온 게 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설프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자격으로 얘기할 때 무한도전인데 자격으로 얘기할 때 무한도전이 근본 지식이 이렇게 정상 이하가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잖아요. 제가 딱 그런 수준 이하인데 모든 면에서 수준 이하인데 가끔씩 지금도 우리 와이프가 뭐 저보고 당신은 내 이상형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 딸 보고 니는 아빠를 닮아서 못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셋째 딸은 우리 자기 닮아가지고 이쁘다고 얘기하고 뭐 그래도 뭐 다 주관적인 얘기겠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튼 뭐 얘기한다가 갑자기 뭐 오케이 분명히 수준 이하의 사람인데 저한테 들어온 것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꼈어요. 아 이거 큰 얘기다 이거. 이거면 세계 살릴 수 있겠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이라고 하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이 복음을 주어져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이 복음 자체 나한테 온 빛 자체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 그 깨달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뛸 무렵에 우리 광명에 있는 초창기 우리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뛰기 시작할 때 교회가요 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목사님 개척교회인데 뭐 이렇게 자주 나가십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해낼 수 있는 게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제 가슴에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도 안 돼요. 돈이 없지, 능력 없지, 언어를 못하지, 교회 작지, 우리 와이프는 못생겼다 그러지. 뭐 능력 있는 게 아무것도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있는 이 복음, 저한테 와 있는 이 빛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정말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겠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뛰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 왜 그러냐? 앞으로 할 일에 비해서. 그래서 계속 뛰다 보니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복음으로 생명 거는 자들이 나오고 이 빛으로 사는 자가 나오고 저같이 모자란 인생인데 빛이 들어가는 순간 이 빛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 빛은 산 위의 동네가 가릴 수가 없는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아까 읽었잖아요. 이 빛은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빛은 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가 캄캄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전 세계의 어둠과 전 세계의 캄캄함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빛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정도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추면 만열왕이 모여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무엇이라는데 내 안에 있는 빛이 그 정도로 큰 빛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은 분명히 바울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임했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에게 전달된 그 빛과 우리에게 와 있는 빛이 다른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이 동일한 얘기. 하나님 자신이며 그리스도 자신이며 생명이며 하나님의 높으심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며 그분의 거룩하심이며 그분의 진리이신 그분의 어떤 그 모든 어떤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빛이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시시한 말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하나님이 빛이래요. 그래놓고 우리 보고 너희가 빛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느 정도 여기시냔 말이에요. 우리를 어느 정도 여기시는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을 빨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장 1절에 보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평상시에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고 뭐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일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과거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에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의인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그 피가 덮어버렸어.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함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사실 속으로 뭐냐면 속으로는 과거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라.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비록 과거에 비해서 덜 짓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개입한 바로 그날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쳐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전체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인처럼 되어온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생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인생 전체가 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과 달을 비교해보면 우리 과학적인 상식, 초등학교를 배우셨다면 아시듯이 태양은 발광체예요. 스스로 이 빛과 열을 낸다는 얘기죠. 하지만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 반사체입니다. 달은 언제 빛을 내게 되냐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았을 때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았었고 빛을 받은 그 빛이 또 이렇게 다른 반사에서 빛을 낸 그 빛을 우리가 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근데 발광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굳이 얘기하자면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데 우리 인생이 빛이 들어와 버렸고 이 빛을 감히 비칠 수 있는 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웠냐. 이 빛을 비추기만 하니 우리 같은 일들이 또 벌어져요. 또 다른 달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은 산 위의 동네가 가릴 수가 없고 모든 열방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빛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이 높이신 이 수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당신이 핏값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고 또 의인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핏값으로 우리의 수준을 저 땅끝에서 이까지 끌어들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다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수준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일이 없어야 돼.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주제에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더 이상 다른 타인이 복음 아닌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세요. 예. 못하게 하세요. 보니까 요즘에 이단들의 활동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이비들의 활동들이 너무 많아요. 길을 지나가면, 보니까 당신 얼굴에 빛이 있네요. 이래가지고 막 정산도 뭐 대순질고 덤벼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들으면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교인 안에서도 누가 뭐라고 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전 세계를 살릴 만큼의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빛입니다.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에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좋은 뜻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의 종착지가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스킬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빛이 돼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특별히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냐. 스킬 하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동 하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가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빛을 받은 너무나 놀라운 존재인 빛이구나라고 전 열방을 능히 살릴 수 있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그런 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빛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우리가 정말 빛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와질 수 있는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이라고 얘기했고 의로움이라고 얘기했고 진실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올바른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하면 우리 인생과 우리 사역과 우리 삶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지게 되는 것이 정상이냐면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주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당세복에 참여를 하든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이 놀라운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이나 아니면 주눅든 그런 인생들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못 가린다. 가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빛은 모든 만민이 어둡고 열방이 캄캄해도 그걸 다 살릴 수 있는 빛이다. 심지어는 저 이방을 다 살릴 수 있는 빛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 이 빛으로 비춰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빛을 발하게 되면 우리 삶의 열매가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계속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딴 거 하지 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은밀하게 행하는 그런 것들 하지 마라. 제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마라.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반사체처럼 너희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 같은 사람들을 또 살릴 수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만 좀 진중한 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인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어두울 수 있나요? 이건 상대적인 표현이겠죠. 빛이 좀 약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왜 이렇게 아주 밝게 전달되지 않냐. 36절과 연이어서 보면 왜 이렇게 전달되지 않냐. 네 속에 있는 빛을 결국 이 빛 자체가 약해질 수 없습니다. 이 빛을 막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스스로. 내가. 그러니까 이 빛이 네 자신을 계속 비출 수 있도록 해라. 그럼 네가 온전히 밝아지게 될 것이다. 온전히 밝아진 그 밝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산 올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 듭니다. 하나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과거의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제가 마산에 살 때의 과거는 어둠이었습니다. 예. 어둠이었거든요. 여기 있은 약 어릴 때 20년 살았던 인생이 너무 아팠던 과거예요. 올 때마다 그 두 가지 생각이 항상 들어요.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너무 어둡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영원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밝음이란 건 전혀 없이 그냥 겨우 밥 먹고 살면서 세상에 어떤 세파에 이길 힘 전혀 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불신자나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빛이 저한테 비춰졌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빛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을 때 근데 성경에 표현하기로는 하기로 꼭 맞는 표현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겼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질그릇인 것이 핑계가 안 되더라고. 난 원래 질그릇이었으니까. 이 보화를 잘 담은 황금 그릇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지만 중요한 건 그릇이 아니라 보화잖아요. 내가 질그릇인 것에 별로 주눅들 이유가 없겠더라. 내 안에 있는 보화, 내 안에 있는 빛만 비추자. 그런 마음으로 뛴 겁니다. 지금 7, 8년밖에 안 되는데 80개국 문들이 열렸고 계속 전 세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같은 식구며 또 같이 세계복음을 완성할 여러분의 부르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신 그래서 오늘 주일 이 시간에 딴 게 필요한 게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얼마나 큰가?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빛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어떤 것인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그 빛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 고치기 힘듭니다. 행동을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얘기를 얘기하는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버렸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겠다. 달 필요 없다. 해 필요 없다.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겠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의 어떤 그 사건으로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나는 그냥 어둠인 줄 알았는데 반사체였네 알고 보니까 태양빛이 비치는 순간 나를 통해서 빛이 흘러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더 이상 눈앞에 보여지는 그 자그마한 일 때문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너 이래라 저래라 흔들리지 마세요. 이래 살겠네 저래 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빛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면 이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서 온전히 밝아질 수 있도록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빛이 내 안을 구석구석 비칠 수 있도록 이 빛을 막고 있는 내 자신 그것을 깨뜨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고.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정인으로 서 있잖아요. 저는 말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같이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말을 정말로 새겨 듣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이 빛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빛은 그냥 시시하게 돈 몇 푼 벌어주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감정 문제를 조금 처리해주는 그 정도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두움의 문제를 겨우 해결할 만한 그런 약한 빛이 아닙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빛이고 열방과 열왕을 살릴 수 있고 열방을 만물을 살릴 수 있는 빛이고 모든 이방을 살릴 수 있는 빛은 이게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했던 것처럼 제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걸 조금 인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수 좋다 뭐 이런 표현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우리 같은 인생에 이런 게 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모든 종교적인 색깔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은혜가 벌어졌습니다. 태어나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희는 빛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더 이상 빛인데 어두움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두움의 일에 노란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빛으로 전 세계를 살려내는 일들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산 또 창원이 꼭 살아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빛이고 또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귀히 여기시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축복의 가치를 깨닫고 빛된 자의 빛된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말씀들이 믿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